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로는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향하여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온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16절 아직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 수양회를 마쳤는데요. 저희들 2차 참석 차수여서 수요일날 저녁 첫날 공교롭게도 상황극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합창도 저대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상황극팀에서 그 상황극팀에 이제 들어있는 몇몇 자매들이 합창단원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황극 마치고 바로 옷을 갈아입고 무대에 선다는 건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텝도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서 날짜를 좀 바꿔주면 어떻습니까? 공연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절대 안 된다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살면서 뭘 배우느냐면요, 때로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죠. 그럴 때 아, 좀 바꿔주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어렵나. 근데 또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백이라는 능력을 가졌으면 내 능력은 백이지만 예수님으로 일하면 500이라는 일도 1000이라는 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합시다 그랬어요. 또 찾아보면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우를 이제 새로 뽑아가지고, 제일 이제 어려운 게 아들 역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새로 배우를 뽑아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머리도 잘라야 하고 이제 그 남자아이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또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첫날 저녁인데 저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봐서 이 나레이션이 나갈 때마다 탁탁 영상이 잘려가지고, 야, 왜 저러지 했는데, 그 본당에서 볼 때는 아무 그게 없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상황극이 좀 부부 상황극이어서 이걸 끝에 뭔가 이렇게 복음하고 연결을 좀 시켜보려고 그러니까 억지 춘향이 같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좀 표현을 좀 하면 좋겠다. 근데 보시던 분들이 이 저들은 이제 핀마이크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직접 라이브로 이제 그 공연을 하니까 보시는 분들이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나레이션을 하지 않고 부부가 나와서 손잡고 웃으면서 이제 몇 마디 이렇게 멘트를 하고 들어가면서, 수양의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합창단은 아프리카 찬송이 딱 시작된과 동시에 코트디부아르 댄스팀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분위기를 막 이렇게 살려줬어요. 아프리카 찬송을 두 곡 불렀는데 이거는 잘 불렀는지 못 불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아프리카 댄스팀이 나와서 막 춤을 추는 바람에 분위기가 막 한껏 고조가 돼가지고 하여튼 은혜로 또 넘어갔던 것 같아요. 부부 상황극을 이렇게 보면 생각이 많이 되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마인드가 한 3급수, 물의 급수로 따지면 3급수나 5급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가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저게 뭔데 하고 그렇게 무관심 속에 사는 분들도 많아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넓히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살아갈 것 같은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순간순간 서로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데 결국 그 갈등은 언제 끝나느냐면 저는 정확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면 끝나요. 서로 남남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하나인데 예수님 빠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부사의 갈등이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갈등이 많은데 그 갈등을 그냥 끌어안고 그냥 이렇게 마음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언젠가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어느 여행사 그 사장님 이제 사무실에 찾아가서 부부가 앉아있는데 성경 공부를 한다고 시작을 하면서 제가 언젠가 박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전해줬던 것 같아요. 60이 넘은 어른이 중소기업을 하면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잘 끌어왔는데 부도가 나서 이제 아내에게 다가가서 우리 합의 이혼을 하자. 서류상 이혼을 하는 거다. 그래야 남은 저 땅을 건질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도 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땅과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돼 있고 이제 두 사람은 다 부도가 나서 잃어버리고 이제 서류상 이혼만 하는 걸로 타협을 해서 법원에 가서 이제 합의 이혼을 하고 법원 문을 나왔다는 거죠. 법원을 나오는데 갑자기 아내가 멈춰서더니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내 평생 살면서 당신하고 살면서 1년 행복했다. 당신하고 살면서 얼마나 불행했는 줄 아느냐? 얼마나 고통 속에 짓눌려 살았는지 아느냐? 이제 난 당신하고 해방이다. 오늘을 기다렸는데 오늘 이렇게 이혼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자식들 다 키우면 이혼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자일 피일 미루면서 오늘까지 이르르게 됐는데 이제 당신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는 거다.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그 아내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쭉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잘 키워왔다고 생각했고요. 남편으로서도 아내에게 훌륭한 남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혼하고 한 달 만에 아파트와 땅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한 번도 내가 가정을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했지 내가 남편으로서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남편 이렇게 형편없는 아버지 이렇게 형편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제가 가정도 똑바로 못 이끌어가고 아내도 못 붙들어주고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쭉 전하시는데 성경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다는데 그렇게 마음이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그렇게 잘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땅을 지으실 때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겨지는 대로 자라나도록 됐더라는 받아들이도록 돼 있더라 이 말이. 농부들은 말하죠.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하죠. 땅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연결돼서 주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심으면 기쁨이 나오고 그 사람 마음에서 소망이 자라나고 기쁨이 평화가 사랑이 흘러나오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사람의 마음을 두들겨 보면 불평이, 원망이, 불신이, 증오가, 미움이 막 그 마음에 올라오는 걸 보는 아, 저 마음은 사단과 연결돼 있구나. 마귀와 그 마음이 연결돼 있으면 마귀는 그 마음 속에 계속해서 내가 옳은 것처럼 우리 마음을 축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부딪혀 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더라는 것. 사람이 언제 마음을 꺾을까요? 언제 마음을 꺾어야 할까요? 내 마음에 맞을 때야 꺾을 이유가 없죠. 내 마음에 순응이 될 때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렇네요. 그때는 마음 꺾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내가 볼 때 억울해 보일 때, 내가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꺾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다 보면 아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깨뜨려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꺾여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낮아질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을 낮추시려고 비우시려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지만 그런 형편, 그런 상황, 그런 일들 속에 우리를 가두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자주 말씀 앞에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 앞에 서 있을 때는 내가 옳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순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순종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겼어. 나는 믿음이 있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했으니까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이 밖에서 자 나를 어느 공간에 가두어 놓고 밖에 문을 잠궈 놨다면 나는 그 갇혀있는 곳에서 밖에서 문을 열어서 열쇠를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맞나요? 예.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나를 순종할 수 없는 자로 가두어 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늘 여기 가두어 놨어. 아, 저는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며 살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지? 여기 순종할 수 없도록 가둬 놨는데. 갇혀 있는 사람이 지금 나와 가지고 나는 해방됐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아니 나는 너를 가둬 놨는데 어떻게 지금 해방됐다고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지? 둘 중에 하나죠. 갇혀 있는데 나는 벗어났다고 생각 속에 벗어난 줄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정확하게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가두어 놨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순종하게 해 주셨든지 그러면 주님이 그를 이끌어서 순종하게 하셨다면 절대 그 사람은 내가 순종했다고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가두어 놓는 데서 벗어난 게 아니고요,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고 이제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또 불순종하게 되고 또 거스리게 되고 또 대적하게 되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님이 하게 하실 때 가능한 것이지 나라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세계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나를 주장하고 세울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주님의 세계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지만 쓰임을 받았지만 주의 역사를 맛보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높이고 세우고 살아가기보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 잃어버리고 그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내 안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이 세워져 있고 자신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마음이 주님에게 이끌려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지기보다 하나님의 종의 이끌림을 받기보다도 자기 마음에 이끌려 살 때가 많고 자기 옳은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부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목사님, 어떻게 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사실 제 막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 다 출가시키면 이 사람하고 이혼하려고 해요. 남편 되시는 분을 쳐다봤는데 무표정이시더라고요. 놀란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부부 사이가 갈등이 있어서 마음에 등을 지고 어쩔 수 없이 부부관계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로 풀 수 없고 체념한 채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는 거지. 너는 네 삶 살고 나는 내 삶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서로 직장 다니면서 자기 쓸 것 자기 벌어서 쓰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이 많아요. 한 달이 지나서 대전도 집회가 됐는데 이 부인이 첫날 왔어요. 앉자마자 그 부인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과 제 사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것. 사람들은 살면서 작은 어두운 생각 하나도 이겨낼 방법을 모르고 해결의 방법을 모르고 처리할 방법을 모르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 어두운 생각에 두려운 생각에 분신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저 자신이 내가 잘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될 것처럼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오름을 무너뜨리시려고 내가 잘하면 될 것 같고 하면 할 수 있을 것처럼 나를 믿는 그 마음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깨뜨리시려고 망하게 하시고 사기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비우려고 하는 거다. 내가 너를 무너뜨리려고 낮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네 마음의 위치에서는 내 말이 너에게 들리지 않아. 내 말이 네 안에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말씀 앞에 꺾어놓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인정사정 없으시더라고요. 그죠? 별로 안 당해봐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지없이 꺾어버리셔요. 근데 그게요. 한순간이에요. 버틸 때는 시간이 오래 가지만 꺾이는 순간은 순간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왜요? 내가 옳다는 안경을 끼고 있으면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내가 옳다는 안경을 벗고 봐야 돼요. 사단이 얼음이라는 안경을 씌워놓으면요, 나만 오라, 너들 다 틀렸어, 이렇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안산에 분신 자살한 그 사람, 나는 택시비 냈는데 택시기사가 택시비 언제 줬어요? 실랑이를 벌이면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취객 소리 안 듣고 택시기사 말만 듣고 막 무시를 하니까 난동을 부렸어요. 유치장에 집어넣고 출근 시간이 돼서 풀어줬는데 이 사람이 직장에 가서 오전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은 거죠. 왜요? 나는 택시비 만 원 냈는데 니들이 왜 나를 죄인 취급해? 그냥 두는가 봐라, 가만히 있는가 봐라 이놈들. 그러면서 신나를 두 통 사가지고 경찰서 앞에 가서 파출소 앞에 가서 파출소장 나와 사과해 소리를 치니까 경찰들이 내다보고 또 저 정신없는 사람 왔다. 깔깔대고 비웃고 있으니까 신나로 안 통보. 나이타를 들고 빨리 사과 안 하면 죽는다. 또 한 통 딱 끼얹어 불을 붙였는데 화상이 너무 심하게 입어가지고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결국 집에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회정의단체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정의로운 시민입니다, 위대한 시민입니다, 경찰 나쁜 사람입니다 막 부추켜 나가지고 마음이 자꾸 높아져 있는데 그 친척되는 분이 안산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부탁을 했는데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죄인이 돼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정의롭고 위대한 시민이 돼 있으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만 해드리고 나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갔대. 선생님,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 무슨 얘기든지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좀 불편스러운 이야기가 좀 들려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지요.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 제가 듣지요. 갑자기 목사님이 태도를 바꾸면서 당신 나쁜 사람입니다.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는 거. 왜 그렇죠?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이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렇죠? 선생님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자신이 옳다는 그거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은 세상을 떠나면 그만이죠. 그러면 자신은 이제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기 유치원 다니는 저 어린 아이들이 울고 있는 모습 안 보이나요? 그리고 당신 아내가 혼자서 한평생을 아이들을 키우며 고통하며 지낼 날을 생각지 않으시나요? 내가 옳지만, 내가 분한 마음이 들지만, 택시기사가 거짓말을 했지만, 경찰이 나를 억울하게 무시하고 짓밟았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내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내 아내는 당신이 한 번이라도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해 봤다면 이럴 수가 없을 겁니다. 저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돌보면서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직장을 다니면서 두 아이들 키우느라 너무 고생스럽고 힘든 그 순간순간 아내가 눈물 지으며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부인이, 이 남편이 그때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을 위대한 시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당신을 정의로운 시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 택시비를 내셨고 당신은 옳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는 그걸 하나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은 그냥 이 순간 죽어서 끝이 나면 끝날지 모르지만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남은 가족들이 누가 돌봐주죠? 이 사람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듣는 동안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내가 뭐에 씌었나 봐요. 아이들을 쳐다보며 아내를 쳐다보며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이분이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근데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 구원받은 건 뭐 고마운데 자기는 구원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남편이 저렇게 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당신 구원받기 기다리는 것 같다. 이 부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남편이 아내가 구원을 받고 그 모습을 보면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향하여 그래도 뭔가 당당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뭔가 떳떳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어요. 내가 그동안 복음만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만을 위해 살았는데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네가 무슨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 네가 무슨 교회를 위한다고 해 내가 한 일의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종을 짓밟고 내가 뭔가 잘하는 사람이 돼서 의로운 사람이 돼서 떳떳한 사람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야. 제가 소성에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삶을 생각해 봤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세우지 않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세우지 자기를 높이지 않아. 그렇지. 나는 지금까지 사람 앞에 삶을 살았어. 나를 인정받고 싶었고 나를 세우고 싶었고 나를 높이고 싶었고 나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었어.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다 거짓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면 죄인이 되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자매님이 한 분 있는데 그래도 그 자매님이 마음을 꽂고 막 벽돌을 쌓고 봉사를 하는데 그래 고맙대요. 어느 날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저 자매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지들만 옳다 그래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왜 벽돌을 그래 쌓느냐. 내가 저것들 보기 싫어가지고 일 못하겠어요. 자매님 잠깐 와봐요. 자매님,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번 세워봐요.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비춰봐요. 자매님도 옳은 게 없고 나도 옳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자매님이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알았어요. 딱 돌아서서 가는데 그래도 그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다음날 한 자매님이 와서 9시 반이면 자매님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데, 목사님 제 손 좀 보세요. 제 손가락 좀 보세요. 손가락이 이래가 왔어요. 안 펴진대요. 실내 벽을 쌓고 있는데 커다란 블럭을 쌓으니까 형제들이 하나씩 턱턱 들어놓을 수 있는데 자매들은 양쪽에서 들어서 놓는데 두 사람이 들어놓는데도 힘들잖아요. 손을 안 쓰다가 쓰니까 막 수전증이 납니다. 그래서 마디마디가 쑤셔가 이게 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매님 오늘 쉬세요. 오늘 쉬세요. 집에 가세요. 저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세요. 자매님이 저를 많이 쳐다보며 웃으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괜찮아요. 어제 뜨거운 물에 찜질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현장으로 올라가는 그 자매님의 뒷모습이 내 마음을 그렇게 찡하게 했어요. 고맙더라고요. 저 정도 아프면 나 쉴래? 나 안 할래? 아니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몰라라 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손을 가지고 또 와서 블럭을 쌓으려고,
한 시간 뒤에 현장을 둘러보는데 사매님이 환한 얼굴로 플럭을 여전히 쌓고 있는 그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교회가 힘들 때 함께 짐을 지고 교회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며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어.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하나 돼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다르면 교회가 기쁠 때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힘들어할 때, 교회가 슬퍼할 때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저는 정말 나를 내쫓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나를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짓밟아도 할 말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받으신 주님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이런 나를 받으신 교회와 종이 있어서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내게 허물을 듣자면 너무너무 많을 텐데 그런 허물 막 듣지 않고 마음으로 따라주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고마울 뿐인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제는 우리 작년 형제들, 형제님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무엘하 19장에 요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장에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했는데 이때와 요압과 아비새 세 장군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보거든 너그러이 대접해 주거라. 해치지 말라는 거죠. 한 병사가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무성한 상수리나무 가지에 머리가 매달려가지고 매달려 있는 압살롬 이야기를 요압 장군에게 전했더니 그를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 그를 당장 죽였으면 내가 은 열 개와 허리띠를 주었을 거다. 일개 사병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당신이 은 1천 개를 준다 한들 나는 압살롬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왕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 새 장군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말입니다.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압살롬을 죽이려면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하신 다윗의 말씀을 짓밟고 지나갈 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의 말씀을 무시할 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짓밟고 지나갈 때만이 압살롬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은 1,000개를 준다 해도요. 왕이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요압은 말하기를 난 너하고 달라. 바로 가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상수리나무 가지에 매달린 채 가슴을 찔러서 죽여버리고 말이에요.그 일개 병사는 다윗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은 1,000개를 준다 한들 저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다윗의 오른팔이나 다른 바 없는 사람인데 다윗을 그림자처럼 따르는 사람인데 요압은 그만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말씀을 짓밟을 때만 가능하다는 다윗을 무시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짓이겨버릴 때만 가능한 행동이더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캠프를 갔는데 사역자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 중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던 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짓밟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옳은 생각을 주장하고 그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교회 음성을 무시하고 짓밟을 때 가능한 것이다. 요압은 한 번도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따라가는 동안 다윗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는 다윗에게 다시 다가가서 왕이여, 당신의 신하와 당신의 종들이 당신과 당신의 처첩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구해냈는데 어찌하여 당신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나이까? 당장 나가서 신복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지금 당했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신은 당할 줄 아십시오. 이거는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짓밟을 때 가능한 거더라고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반향한 압살롬 아들을 어찌 슬퍼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압은 다윗과 함께하는 동안 다윗 속에 흐르는 그 마음, 적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야, 적은 하나님의 마음이야, 적은 주님의 마음이야, 적은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야, 그렇구나,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구나. 요압이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다면, 요압이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들여가 봤다면, 요압이 한 번이라도 그 다윗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더라면 그가 압살롬을 죽일 수 없었을 거라. 그러나 요압은 다윗을 마음 중심에 무시하기 때문에 다윗의 한 말씀도 짓밟고 지나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요압은 결국 마지막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면 요압은 자신이 여전히 옳은 사람으로 있다가 인생을 끝냈습니다. 요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이렇게 하나님을 짓밟고 말씀을 짓밟고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옳은 판단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짓밟고 말씀도 짓밟아버리면서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헛된 죽음을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는 헛되지 않았어요.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씻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그러나 왜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아,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지. 그러면 그건 옳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은 짓밟아도 된다는 이야기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을 짓밟을 때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셨네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네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끝을 냈네요. 끝이 났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한 것처럼 헛된 죽음인 것처럼 오늘도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잠언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한 부분 한 부분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게 돼.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됐을 때 그렇구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옳게 여기고 있을 때 어느새 미련한 자가 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 성경을 한 것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입니다.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박을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우박으로 재앙을 내릴 거다. 들에 있는 너희 양떼들, 가축떼 그리고 종들을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집으로 불러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우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했는데요.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다 집으로 불러들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그 누구의 신하 중이라 하냐면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이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그대로 들에 두었다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걸 봅니다. 가나온 잔치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 갖다 주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두고 마음에 품고 성경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의 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사람과 생축을 그 종들과 생축을 다 불러들이고 있는데 마음의 말씀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그대로 두었다가 저주를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 얼마 전 CLF 기간에 월드캠프 기간에 우간다 부겔의 국왕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삽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우간다에 자주 와서 이 말씀을 들려주셔야 제가 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우고 말씀 앞에 정말 그 마음이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 순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며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때 참 신기한 세계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망의 세계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약속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새로운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시고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읽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그 다음 8절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오는 길인데요.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돌아오는 겁니까? 자기 생각이 이끌려 갔습니까? 예,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말렉을 칠 때는 말씀에 이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옳은 생각이 이끌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것들 원수야 다 쓸어버려야 돼, 멸하는 게 기쁨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사울의 마음은 어디에 반응하고 있느냐면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남겨서 왔다. 왜 그게 가능하죠?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니까요. 사울은 자신의 눈으로 아말렉을 봤습니다. 자기 보기에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걸 남겨왔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이 사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말씀이 생각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동안 말씀은 사울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없었습니다. 말씀은 사울의 마음에 역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강남에 와 있으면서 유방암이 뼈에 다 전이가 된 상태로 막 피가 흘러나오는 그 상태였는데 한국에 나올 때 이 자매님이 지금은 그 암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3월달 뉴욕 CLF 때 이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매님 이제 가족들이 여기 대전에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전에 한번 이곳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암이 드러났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기도도 받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도 교제를 하고 갔는데 제가 그 CLF 때 만났을 때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자꾸만 마음이 약해져요. 자꾸 형편이 봐져요. 자매님 지금까지 자매님 마음으로 사셨잖아요. 자매님 자신 믿고 살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종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따라 이제 살아봐요. 그러면 자매님 마음에 올라오고 있는 그 생각들, 눈에 보이는 형편들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치료를 못 받고 막 그 이제 피고름이 나는데도 그냥 살고 있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있느냐고, 한국 나오라고, 한국 나와서 치료받아야지. 미국에서 그 수술 받는데 치료받는데 4천만 원이 든다.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으면 안 돼요. 의료보험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전에 왔을 때. 목사님이 한국에 와요. 의료보험 다 돼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치료비가 없는 것 같더라는 거죠. 자매님, 치료비가 없어서 그렇죠. 한국에 나올 비행기 티켓도 준비하기가 어렵지요. 그렇다는 거지. 목사님이 바로 한국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가지고 의료보험공단을 찾아갔는데 작년에 찾아와서 물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신기하게 의료보험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고 강남교회 머물면서 목사님 기도를 받고 하는 동안 세상에 유방암이 다 나버렸고 뼛속에 다 전이가 된 암이 다 끝이 나버렸고 이번에 강남교회 강릉에서 트루스토리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든지 종을 통해 교회를 통해 들려오는 그 음성을 그대로 믿고 가니까 그대로 품고 가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음성을 듣고 가면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건 바로 아말렉, 나라는 육신. 육신의 생각 하나가 버려지지 않아서 그 생각의 세계가 마음에 끝이 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옳다는 생각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이, 내가 십자가에 믿었다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말이야.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이 나를 주장을 못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말이야.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이 나를 끌어갈 수 없어. 생각이 안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막 죽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버려 두고 올라와라. 얼마든지 올라와라. 난 너하고 안 싸운다. 이미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거 내 생각도 아닌데 마귀 네가 일으켜준 그 생각을 내가 왜 반응해야 돼? 말씀만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말씀이 그 생각을 이겨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 왕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동안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우리에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만큼은 슬픔이 있어도 슬픔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만큼은 고통이 있어도 고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달려가는 동안만큼은 어떤 절망적인 형편이 있어도 내게 절망이 되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는 동안,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